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맨 마지막 장인 이 13장은 몇 가지 어찌 보면 사소한 그러나 이제 매우 중요한 권면들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권면이 들어있는데 맨 앞부분인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에서는 이웃사람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권면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읽은 이 7절부터 17절은 신앙생활을 인도하는 교회의 사역자들, 인도자들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이후에는 기도생활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인사말이 나오고 성경이 이제 히브리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인도자들과 관련된 내용을 7절부터 17절을 보려고 하는데 다 보지 않고 제일 중요한 내용은 7절과 맨 끝에는 17절. 물론 중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사실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지도자와 관련된 내용은 7절과 17절에 들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7절에 보면 사실 7절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첫 번째로 생각하며 그러니까 이 신앙의 지도자들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결말이 어떠한지를 잘 주의해서 살펴봐라. 세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게 이제 지도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명령이에요.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그 긍정적인 그런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현재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과거의 모습으로 퇴행해 버린 거잖아요. 과거에 좋지 않았, 과거에 온전한 은혜가 아닌 부족한 은혜인 구약과 율법과 제사장과 뭐 이런 데로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쭉 권면을 하면서 7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이 조금 처지게 된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너희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신앙의 목회자들, 교육자들, 사역자들, 믿음의 선배들을 좀 잘 생각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않고 있구나. 그걸 잘 깨닫고 그리고 그들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신앙생활을 인도하던 사람들을 잘 생각하고 그들이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했는지 결국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하는 그런 결말을 잘 주의해서 살펴보고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너희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신앙생활하는 그 지도자들처럼 해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믿음의 사역자들이 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조금 껄끄럽긴 하지만 신앙이 떨어졌을 때에 야, 목사님을 잘 생각해봐. 목사님 그렇게 안 하잖아. 목사님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고난이 있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잖아.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갖고 있는 믿음을 잘 생각해보고 본받아라. 이렇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대체로 이렇게 목사님 그렇게 훌륭하세요. 이 저희도 이제 목사들끼리 모였을 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야 이거 만약에 목하는 목사님이라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사실 제일 중요한 기준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조금 어떻게 말하자면 좀 간격이 좀 있어. 거리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내 추측만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나도 참 존경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은 과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우에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행동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또 이렇게 또 한번 자세히 곰곰이 생각해 보고 그러면 아 그때 이거는 잘못했던 것 같아. 이건 제대로 잘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해야 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혹은 존경하는 믿고 따르는 그리고 내가 본받고 싶은 교육자가 있으면 참 복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런 교육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갈 때에도 존경하는 목사님 누구냐? 없었어요. 일단은 제가 교만해서 그렇기도 해요. 뭐 저 사람을 존경하려고 하니까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내가 뭐 때문에 저 사람을 존경해야 되나? 가령 한경진 목사님 나보다 잘난 게 없어 보이는데 내가 왜 한경진 목사를 존경해야 되나? 그랬거든요. 근데 신학교를 가서 전도사를 갔는데 이제 24살 때죠. 이 24살 때 전도사를 가는데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 전도사를 간 교회가 분란이 많았어요. 분란이 있어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한 달 만에 쫓겨나시고 결국에는 그 분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는 초짜배기 전도사, 24살짜리 초짜배기 전도사고 교회 강도사님, 부목사님 이렇게 있었는데 이 금요일날 철야 예배가 끝나면 철야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총각으로 살던 강도사님 집에서 다 같이 자요. 남자 교육자들이. 집에 안 가고. 근데 그때가 이제 교육자 회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 당회장 목사님 하시던 분, 부목사였다가 당회장을 하시는 목사님, 다른 부목사님, 강도사님 쭉 모여서 밤에 새벽까지 막 기도하고 교회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총각인 강도사님 집에 가서 들어놓고 자는 거예요. 근데 그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면서 제가 그때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배운 게 뭐였냐면 그때 제가 이 존경하는 목사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 제가 있던 그 전도사를 했던 교회에 부목사님 중에 임시당회장을 하시던 분이 권성대 목사님이란 분이었는데 제가 보면 모든 면에서 저보다 많이 떨어져요. 그분께는 송구하지만 학교도 뭐 제가 훨씬 더 잘 나왔고 똑똑한 것도 보면 제가 훨씬 더 똑똑한 게 100%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얘기하냐면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해요. 시건방지인 거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머리만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나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제가 그거는 문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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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겠다 하면 말을 하고 나서도 제가 흐뭇해. 정말 말도 잘하고 해결책도 참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근데 보면 다들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권성대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실 때 보면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저렇게 가지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권성대 목사님 말씀하시니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석 달, 넉 달, 6개월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틀리고 권성대 목사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일들을 몇 가지 경험을 하면서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왜 그때는 내가 이야기한 게 맞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지나고 나면 안 그런 거였을까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더라고요. 저는 머리만 빨빨거리고 돌리는 사람이고 권성대 목사님은 항상 성도를 사랑해서 사랑으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을 잘 북돋아주는 것일까? 항상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저는 항상 보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어떻게 하면 손해를 조금 보고 어떻게 하면 문제와 상황을 해결할까? 항상 그거예요. 근데 문제와 상황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 보면 결국 누군가 성도에게 상처를 주거나 성도가 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 그 사람이 감내를 해야지. 이렇게 저는 항상 뭔가를 판단하는데 이 권 목사님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아 학교는 나보다 후졌지만 그 다음에 뭐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얼굴도 새칸 만큼 못생겼지만 누가 물어보면 아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참 기뻤어요. 나중에 신학교 이제 그 교회를 떠나고 나오면서 아 나도 이제 존경하는 목사가 생겼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상담해야 될 일이 생기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권성대 목사님이었다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 이 문제를 권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자고 했을까?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는 해결책이 과연 권목사님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까? 늘 생각을 해요. 지금도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예전에 보던 것과는 좀 다른 이미지가 또 있긴 하지만 여튼 그때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다고. 그래서 그냥 머리 좋게 지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판단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판단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7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 쭉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그거 말고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 너희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희도 잘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상급을 채워주셨는지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했는지를 주의 깊게 잘 살펴보고 그들이 갖고 있던 믿음을 너희도 똑같은 믿음 갖기 위해서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존경하고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은 당연히 기준이고요. 예수님 이외에 그런 믿음의 선배, 교육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현실적으로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히브리 성도들이 다 신앙 저버리고 나쁜 길로 가게 된 이유는 자기들이 결심하고 그렇게 나쁜 길로 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옳지 않은 지도자들이 있어서 옳지 않은 지도자들 때문에 자꾸 유혹에 빠져들게 된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7절에 나오는 것을 부정적으로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봐라. 무작정 따라가지 말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 정말로 진실했는데 나중에도 끝까지 진실한지 주의깊게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이 하는 것들 중에 믿음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했던 것만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 아주 뭐 지금 좋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따라가야 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은 직분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 거리를 둬야지 돼. 하자는 대로 순종하거나 그렇게 따라가는 것은 결국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는 길이야. 그렇게 판단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만약에 우리가 지도자이거나 혹은 믿음의 선배라고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아, 저 권사님처럼만 하면 돼. 저 집사님처럼만 하면 돼. 저 형처럼만 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아, 그때 그 권사님이 나랑 비슷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이러이러하게 그걸 다 극복하시더라. 좀 어렵지만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권사님한테 좀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위로도 받고 기도도 부탁하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믿음의 본.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참 불행하게도 두 종류의 지도자가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선배, 본이 되는 지도자가 있고 또 한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본이 되건 아니면 좋지 않은 케이스가 되건 잘 생각해보고 그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을 본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표대로 삼고 주님만을 따라가고 주님만을 닮고자 하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기준이 되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초대교회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귀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지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우리가 칭찬해주고 존경해주고 참 본받을 만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후배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그와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귀한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부모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